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이 바벨론은 분명히 심판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 볼 때 아주 온전히 파괴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여러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많은 그 분파교회가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바벨론은 많은 곳에 있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미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볼까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말한 바벨론은 오늘날 현실에 우리에게 적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절에서 이미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큰 바닷물 위에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큰 창녀. 여기에 말하는 창녀는 이 바벨론의 어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전에도 바벨은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혼잡,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많은 관계와 많은 영향을 역을 미칠 수 있는 그 종교가 많은 그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혼란을 당신이 캐드릭에 있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음행의 포도주 우리가 근래에 얼마나 그 만여 명의 많은 그 만 건 이상의 나쁜 그 사고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폭로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여기에 포도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포도주, 캘리포니아 포도주 많은 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도주에 취했다. 많은 이런 인도자의 이것은 독인 것입니다. 독에 취했다는 이것은 많은 그 종교에 그 독이 섞여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지만, 그래서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리고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빈들은 생명의 그 모습이 없어 보이는,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짐승인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이 오늘날을 통치하지만,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사상으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날까지 그들의 그 영향력에 의하여 유럽이 통치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하나하나 그 캐도릭의 영향에 의하여 통치된 이 오늘날의 정치들을 세부적으로 명목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여기 자주색과 빨간색은 이것은 그들의 그 로한 교명척의 의복의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에서 금은 그냥 도금한 것인, 진짜 금이 아닌 도금한 금.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미가 있으면 딸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이는 어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없는 여인은 그저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벨론 음녀의 어미, 어미는 많은 딸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와 같은 모습을 띈 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천여년 이상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하여 취하는, 이것이 참으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교황청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폴란드인이 교황이 된 후에 이것을 그 가톨릭의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요한은 이 모습 보고 믿을 수 없어. 성 이러한 그 바벨론의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잘못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을 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500년 후에 그들이 그 음녀의 어미가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그 캐도릭의 처음에 가졌던 그런 큰 명예와 직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피어 짐승이었잖아. 이제는 이렇게 이 음녀는 이 짐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티어 중에 짐승 중에 짐승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네. 이 여덟 번 일곱 중에 그 일곱이 여덟이 일곱이었던 그 같은 짐승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벨론과 이 짐승과의 관계를 보는데 이것은 함께 연결된 것을 봅니다. 이 짐승과 바벨론이 함께 교합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2절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기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어떤 그 도덕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이 짐승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이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처소가 거처가 되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모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이런 곳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래서 소경된 눈으로 못 보면 이런 그곳에 들어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눈먼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이 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이해력을 사용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인정하고 비중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이 모든 것을 이미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러한 자님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재상품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도성 건축은 사탄이 건축자인 것입니다. 어느 건축이든지 건축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시온 새 예루살렘은 누가 설계사고 건축자입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교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유명하지 못합니다. 바티칸을 건축하고 많은 밀리아드 사람을 거스리는 그 독일은 그보다 작습니다. 독일은 80만 명이라면 거기에는 그 몇 배의 그 빌리온에 가까운 그런 자들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거대합니다. 이 바벨론이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이 지배되었고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인들이 나옵니다. 큰 세상의 경제 얼마나 큰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사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과 같이 짝하고 부흥부흥하면서 그들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고 나는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읽을 뿐입니다.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눈 감지 마십시오.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 18장은 보지 않으려 하고 그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것만 우리가 한쪽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만 주장한다면 당신이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에 가증한 것에 주의하지 않고 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어떤 그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 잘 아는 형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형제님이 저에게 너 여기 당신이 여기에서 선포한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이다. 아무도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저에게 말씀 집회 전에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도 저는 열 배나 강하게 선포했을 텐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치 않으면 않을수록 나는 진리를 밝히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어쩌면 바벨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선포를 한다면 일부는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그 중에 몇몇은 깨닫고 주께로 향하여 바벨론에 대한 인식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바벨론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진리를 전파해야 그 말씀을 듣고 몇몇이 그곳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책망하고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도가 올바라야 되는 것이 정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하는 의도도 아니고 또 영적인 책망하는 의도도 아니고 오직 참 마음으로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런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4절을 말할 수 나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1절에서 3절도 말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경고한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아주 신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나는 당신과 하나라 하면서 그러한 그 우리가 2절 3절에서 본 그 가증한 것들이 거하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냥 들어있다면 그들의 하는 그러한 모든 가증한 것에 동참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유혹하는 내 친구도 나를 보고 나와 같이 있게 할 수 있는 유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그 도시에 가담하지 말고 그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가 그곳에 더 머물러 있으면 일수록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 취하면 취할수록 분별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분별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게 되어 그것이 당신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그들이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불의를 심판하지 방관하지 않으신다, 방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절,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썩은 잔에 갑절로 썩어 죽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았으니 이제 우리 목차로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또한 예레미야 50장 51장에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13장 14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예레미야 50장 51장도 같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신 예언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그 아수르가 그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그 베아지안과 키로스를 통하여 이것 또한 애토와 약한 시루스가 있기 한 예, 페이지안 그리고 메디안이 있기 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이 크게 부흥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메디시와 그 다음에 키루스, 나서 이건 그리스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의 그 나라가 클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제 이사야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를 위해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크게 부르고 손을 들어서 공격 신호를, 우리는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오늘날 이 유럽, 이 세상이 어떠한 경우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미 내가 거룩한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그 거룩이 구별한이라는 의미, 거룩하위 구별한 말에서는 구별한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그 군대를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성도들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구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좋은 군사를 의미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겸멸하실 것이다. 주님, 아멘. 여기에 만군의 주님이라는 그 여기에서 그 만군의 주님이 그 군대의 하나님 여기에서 그 전쟁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싸울 그러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또한 시온의 군사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육과 혈과 육에 대한 싸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와 영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는 천사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톰본배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노아 때 그랬고 또 고라 때 지진으로 심판하셨고 물로 하여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연도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나미를 기억하지요. 천둥, 번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그 천사의 군대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당신에게 속한 이러한 우주를 당신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군대장인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큰 무리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그의 힘이었습니까? 큰 군대를 가진 시리안 왕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시리아의 큰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분의 권능 이것을 우린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군대장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리언의 이 장관이 그 문둥방 남한 그때 엘리사의 종이 손 거기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그러나 엘리사는 그 군대장을 맞이할 의도까지 없고 맞으러 나가지도 않았고 그저 종을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요단에 가서 7번 모욕하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그 큰 사람 앞에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작은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또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자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을 바벨론에서 불러내고 싶어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내 당신의 손을 잡아 이끌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 손으로 막지 맙시다.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리지 마시합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그 의도를 조용히 지켜보며 어떻게 하시는지 살피는 것이 우리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큰 군대장과 큰 용사를 가진 군대장을 그래서 만군의 주를 우리가 보고 이 만군의 주께서 모든 것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태초에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귀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영안에 주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 가장 최상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르도록 의지합시다. 이것을 여러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께서 그의 용사들을 그 하늘 끝에서부터 불러서 그분의 그 진노의 그 기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그 모든 나라들을 멸절하기 위한 기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슬피 울어라 6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로 만족합니다. 여기에 이미 주님께서 이 이사야 13장 6절에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이제 또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이 군인들이 여기에서 보면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은 온 땅 위에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메대가 그 어떤 군사인 것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그리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요세프나 그런 역사가들의 이 기루스 장관은 그는 은이나 금에 어떤 이 부여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기루스 고레스 한국 성경에는 고레스죠. 그 왕은 그의 모든 그 부여를 그 모든 군대에게 분포했습니다. 그는 은도 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훌륭합니다.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그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40만 명의 그 종이 없어도 얘는 부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으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메대의 군사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레스는 진정 이 세상의 부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왕 중에 그러한 왕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가난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닌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참으로 생겨났고 또 이 다니엘서에서 밝혔으며 에레미야도 분명히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마칠 때 이 기로스를 통하여 그들은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바벨론 왕은 그 사탄 네 그 천사장 루시퍼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벼라. 여기서 아침의 아들 그 새벽벼라 그 옛날에 그 옛 그 번역에 보면 여기에서 새벽벼라 아침의 아들 이것에는 루시퍼를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던 씁니다. 여기 빛의 아들 그 빛을 전하는 자 그 그래서 그 사탄도 천사의 그 탈을 쓸 수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아 왜 그 이 미국에서는 이 천사장 그 사탄의 찬양하는 그런 그러한 무리들이 경배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을 봅니다. 바벨론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새벽별 아침에 아들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주님을 이를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 2014년에 대해서 14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대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천지를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곳에 천사에게 맡겼던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제했는데 바로 이때 그것이 통치한 것이 세상을 통치한 것이 천사장이었는데 그 새벽별이며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치로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대결하는 이런 욕망 그런 욕심이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볼 때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러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오늘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는 죽음의 땅으로, 이것 또한 영적인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구덩이의 가장 밑바닥.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로로 타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잡힌 사람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그런 바벨론에 잡히면 놓아지지 않고 갇힌 자가 된 것을, 이런 그런 자가 여러분 다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과 사탄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 타락한 새벽별, 아침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 결과를 보고 그 이적을 행한 것을 자랑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막 이 그 이제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 큰 용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14장은 요한계시록 그 12장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그 가증한 것들, 새들, 귀신의 영, 이런 것들의 소굴인 것을 우리는 깨달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 그곳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받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바벨론과 짐승, 또 이 바벨론과 사탄의 이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그 바벨론이 그 비밀의 이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이 뭐? 메랏야임. 메랏야임. 이 의미는 두 번 대적하다. 디즈 저항하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양면에 두 번의 저항. 왜 바벨론이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탄의 그 두목인 사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외관상으로 그러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권력과 영향력을 보지만 그러나 그 근원의 힘은 보이지 않는 이 사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 사탄은 이 짐승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그 능력을 모두 타락한 이 사탄이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진 심판의 권한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또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